예,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 먼저 여호수아 19장을 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 5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 5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여호수아와 각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 앞으로 모입니다. 회막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둔 곳입니다. 회막문 앞에서 지파의 족장들이 순서대로 나와서 제비 뽑습니다. 곧 하나님 앞에서 제비 뽑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비 뽑은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파별로 하나님 앞에서 제비 뽑아 땅 분배하는 것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19장까지는 이렇게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20장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도피성을 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예, 도피성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모세에게 이미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은 모세에게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처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시내산 앞에 머물 때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때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처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갈 때쯤입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때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와 또 광야 생활을 끝마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땅 분배를 마치게 되자 이번에는 여호수아에게도 찾아오셔서 똑같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예, 결론적으로 도피성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에서부터 나온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출애굽한 초기부터 시작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 그리고 땅 분배를 마친 후 주님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이 도피성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의미를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도피성이 무엇하는 것인지를 우리 함께 살펴봅시다.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예, 도피성은 한마디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망쳐 숨는 곳입니다. 여기서 부지 중에 실수로라는 말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또 뜻하지 않게 실수로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민수기 35장 22절 이하를 보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를 이런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악한 마음이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냥 넘어졌다가 쓰러져 죽습니다. 또 아무런 의도 없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뭔가를 던졌는데 그 사람이 그걸 맞고 죽어버립니다. 또 산 아래 사람이 있는 줄을 모르고 위에서 돌을 굴렸는데 그 돌이 산 아래로 굴러 떨어져서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지나가다 그 돌에 깔려 죽습니다. 이런 경우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또 신명기 19장 4절 이하에서도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 두 사람이 나무를 하러 숲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날이 빠져서 옆에 있는 친구를 쳐버립니다. 그러나 해서 그 친구가 죽습니다. 이런 경우는 바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라고 하나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도피성은 어떤 의도나 미워하는 마음 없이 실수나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망쳐 숨는 것이요, 도망쳐 숨는 이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이 도피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것은 도피성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의도적으로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결코 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모세오경에 기록된 율법을 보면 하나님은 두 가지를 구분하십니다. 이 죄가 고의로 의도적으로 지은 죄인가 아니면 실수로 어쩔 수 없이 지은 죄인가. 하나님은 이 죄를 두 가지를 구분하셔서 고의로 의도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십니다. 그 죄에 대한 처벌을 하십니다. 그러나 부지 중에 실수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용서받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도피성은 바로 이런 사람을 위한 곳입니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실수로 지은 죄, 또 허물을 가졌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고의로 일부러 죄를 지은 사람도 들어갈 수 없지만 또 부지 중에 실수로 죄나 허물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도피성은 오직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지 중에 실수로 죄를 범했거나 허물을 범한 사람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우리가 9월 초에 목사님을 통해서 그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5대 제사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할 5대 제사가 뭐죠? 기억이 나십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다섯 가지 제사죠. 이 다섯 가지 제사 중에서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해, 인간이 죄를 지을 때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뭐가 있죠? 예,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레위기 4장과 5장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조건이 붙습니다. 사람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지은 죄와 허물이 있을 때만 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4장 13절, 22절, 27절을 보면 이렇게 조건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범한 허물이 있을 때 이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5장 15절, 17절, 18절에서도 부지 중에 실수로 범죄한 허물이 있을 때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속죄제와 속건제는 부지 중에 실수로 범한 죄와 허물이 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적어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가 지은 죄가 고의로 지은 죄냐 아니면 부지 중에 실수로 짓는 죄냐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고의로 짓는 죄는 속죄죄도 속건죄도 드릴 수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면 도피성으로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지중에 실수로 죄를 범하였을 경우는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속죄죄와 속건죄를 드리겠습니다.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는 도피성으로 도망치게 하셔서 그를 살게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부지중에 실수로 죄와 허물을 짓거나 또는 사람을 죽게 한 자들에 대하여 자비와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어떤 사람이 실수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제단에 머물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일부러 죽이면 그 사람은 내 제단에 있다 할지라도 끌어내서 죽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일부러 지은 죄에 대해서는 조금도 타협함이 없으셨습니다. 솔로몬 때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앉게 되자 반역을 일으켰던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두려워서 성소 제단에 있는 뿔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아도니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선한 사람이면 살겠지만 네가 악을 행했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사람을 보내어 제단 뿔을 잡고 있는 아도니아를 끌어내서 죽입니다. 고의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그가 도피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성소에 숨어있다 할지라도 그는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죄에 대해서도 용납하거나 타협하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보게 됩니다. 식당에서 두 유형의 부모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밥을 먹다가 실수로 그릇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이의 부모가 그 아이에게 화를 냈습니다. 자식의 작은 실수조차도 용납하지 못하는 엄격한 부모인 듯 했습니다. 실수로 그릇을 땅에 떨어뜨린 것에 대해서 아이도 놀랐는데 부모가 자기에게 화를 내자 자신이 마치 심한 죄를 지은 것 같아 그 아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도 밥을 먹다가 일부러 숟가락을 땅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휴지를 상에 던집니다. 그리고 음식물을 옆에 있는 상에 떠다 던집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엄마가 새 숟가락 줄게. 괜찮아, 아빠가 이거 다 치울 거야.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떤 부모가 옳아 보입니까? 어떤 부모가 옳아 보여요? 예,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이 두 부모 다 옳지 않습니다. 한 부모는 엄격함은 있는데 긍휼과 동정과 사랑이 없습니다. 한 부모는 사랑과 포용은 있는데 공의가 없습니다. 이 두 부모 다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고의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부지중에 실수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긍휼과 동정, 용납, 이해, 용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4절에 고백된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먼지뿐임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부지중에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이런 연약함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해하시고 동정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속성은 예수님에게서도 찾아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씀하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 하나님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고 도우십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실수로 죄와 허물을 범할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것이 구약에서는 속죄제와 속건제요 또한 도피성입니다. 그러나 다시 반복하지만 일부러 의도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습니다. 결코 타협이 없으십니다.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한 율법의 견해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5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것을 동해복수법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받은 만큼 그대로 되갚아주는 것입니다. 생명과 관련해서 피의 복수를 허락하셨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갚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나가시면 안 됩니다. 예. 끝까지 다 들으셔야 돼요. 예, 여기까지 듣고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예, 고대 바빌론의 여섯 번째 왕인 함무라비가 인류 최초로 성문법인 함무라비 법전을 정했죠.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함무라비 법을 일컬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복수법이라고 부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점에서 함무라비 법과 구약의 율법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고의로 짓는 죄와 부지 중에 실수로 짓는 죄를 구분해서 다루십니다. 그런데 함무라비 법은 이 둘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함무라비 법에 나온 내용들을 몇 가지를 소개하면 함무라비 법 196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평민이 귀족의 눈을 빠지게 하면 그의 눈을 빼버려라. 또 200조를 보면 귀족이 같은 계급의 이를 상하게 하면 그의 이를 뽑아버려라. 또 218조를 보면 의사가 수술 중에 사람을 죽게 하거나 수술 칼로 각막을 절개하다 눈을 멀게 만들면 그의 손을 잘라버려라. 여러분, 이 대목에서 세상의 법과 또 하나님의 법의 결정적인 차이를 보게 됩니다. 세상의 법은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그 마음의 동기를 먼저 살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율법이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알기에 단순히 눈에 보이는 행위를 강조하는 것을 율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율법은 율법을 행하는 마음의 동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합니다. 율법은 우리 마음의 동기를 강조하지 율법의 행위 자체를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마음의 동기보다 눈에 보이는 행위 자체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는 율법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주의에서는 눈에 보이는 행위 자체, 예를 들면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봉사하고 섬기는 것, 헌금하는 것, 선교하는 것 등 그 행위를 통해서 믿음의 유무를 가릅니다. 그러나 마음의 동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에서는 예배 드리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선을 행하는 마음, 봉사하고 섬기는 마음, 헌금하는 마음, 선교하는 마음, 찬양하는 마음, 그 마음을 더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에게 보이는 것은 율법주의만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참다운 율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들과 공격을 하면서 그들의 율법주의를 깨뜨리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를 일컬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을 폐하는 사람이라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학자들마다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율법의 정신, 곧 율법을 행하는 마음의 동기를 회복하러 오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율법을 완성하신다는 의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에 보는 것처럼 피해 보복자를 피하기 위해서 그는 도망쳤습니다. 3절 하반절에 피해 보복자, 여기서 보복자로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는 우리가 다 아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여러분 고엘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고엘, 바로 이 보복자가 그런 단어입니다. 고엘이란 단어는 되사주는 사람, 되갚아주는 사람, 대신 무르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친족이 너무 어려워서 땅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까운 친족이 고엘이 되어서 그 땅을 대신 사서 돌려줍니다. 이것이 고엘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어떤 집안에 대를 이을 아들이 없는데 남자가 죽습니다. 그때 가장 가까운 친족이 고엘이 되어서 대신 아들을 낳아 그 집안의 대를 이어주게 합니다. 이것이 고엘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엘은 친족의 혈통이나 경제적인 부분만 책임져주는 것이 아니라 피에 대한 복수까지도 책임져야 했습니다. 이 근원은 창세기 9장 6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가까운 친족은 피에 대한 고엘의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생명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바로 피의 보복자입니다. 민수기 35장 19절과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만나면 죽일지니라. 다시 말하면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죽은 자의 고엘의 책임을 져야 할 피해 보복자는 그 살인자를 뒤쫓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자칫 피해 보복자에게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쳐야 합니다. 도망쳐야 할 그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4절부터 6절은 도피성으로 도망간 그 사람이 밟게 될 절차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4절에 이 성읍들 중에 하나는 여섯 개 도피성 중에 하나를 의미합니다. 예,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성에 도착하면 도피성 성문 어귀에 서야 했습니다. 성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 앞에서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을 말해야 합니다. 장로들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부지 중에 실수로 행한 일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부지 중에 실수로 지었다고 판단이 되면 그 사람을 도피성 안으로 받아들입니다. 도피성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서 많은 사람들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는 그 성 안에서 안전하게 머물 수 있습니다. 피해 보복자가 뒤따라와도 내어주지 않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갈 때 성문 어귀에서 장로들에게 1차 검증을 받은 후 회중 앞에서 정식적인 재판을 받게 됩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도 살인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살인자라고 칭합니다.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아 고의성이 인정이 되면 그는 피해 보복자에게 되돌려줍니다. 그럼 피해 보복자는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집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던 회중들도 함께 돌을 던집니다. 그러나 부지 중에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 인정되면 그 살인자는 도피성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도피성에 거주하는 기간은 그 당시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도피성 안에 그 살인자가 머물 때 대제사장이 아직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 세상이 그리워서 도피성 밖에 나갔다가 피해 보복자를 만나 죽임을 당하게 되면 전적으로 그건 자신의 책임이 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사면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유롭게 도피성을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때 피해 보복자를 만나 만일 죽임을 당하게 되면 이때 그 피해 보복자는 살인자가 됩니다. 도피성으로 도망한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도피성에 갇혀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만 자유를 얻게 됩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죄와 허물을 지은 사람은 여러분 속죄죄와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오직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만 용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예수님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을 보면 영원한 대제사장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피의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서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서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더 이상 서서 제사 드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더 이상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마음으로 믿는 자가 의에 이르게 되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 구원은 어떻게 얻죠? 구원은 예수를 입술로 시인하면 얻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시요. 여러분, 구원은 입술로 예수를 시인하여 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의 침묵은 제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뭘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요. 좀 이런 침묵이죠.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한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뭐라고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앞에 걸 빼먹으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이 대목을 빼먹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내 입술에 이런 고백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 그것을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주라 시인하여 얻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도피성은 어디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의 도피성은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도피성이라면 여러분, 도피성에 들어간 자는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만 완전한 자유를 얻었던 것처럼 교회라는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이 완전한 자유를 얻는 것은 오직 하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 시대의 도피성의 역할을 한다고 하면 그 도피성은 단순히 사람을 숨겨주고 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 대신 그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그 자유를 그 사람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만일 개인이 도피성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피성이 될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옵니다. 문제가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도피성의 역할을 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자유를 줄 수 없습니다. 그들의 하소연을 들어줄 수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삶의 경험을 나눌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그의 영혼의 자유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에게 영혼의 자유를 줄 수 있는 것은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자유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도피성이 교회라고 한다면 또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도피성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곧 영원한 대제사장 대신 예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를 세상 속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된 자유가 있고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가지 더 도피성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7절, 8절은 여섯 도피성이 세워진 위치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도피성의 명칭의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7절, 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의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도 갖고 계시죠? 그 지도를 보시면 요단강, 여러분 그 게데스라고 보이십니까? 게데스 보이세요? 그 밑에 쭉 내려오면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쭉 타고 내려와서 맨 밑에는 사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세 개가 있고 왼쪽에 세 개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걸부터 보면 맨 위에 게데스, 그 다음 밑에 뭐가 있죠? 세겜, 그 다음 헤브론, 다시 오른쪽으로 옮겨서 밑에서부터 위로 베셀, 그 다음 길르앗 라못, 그 다음 바산 골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 동편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도피성 세 개는 모세에 의해서 지정된 성읍입니다. 신명기 4장 41절부터 43절을 보면 모세가 이 세 개의 성을 도피성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에 있는 세 개의 성, 게데스, 세겜, 헤브론은 지파별로 제비 뽑아 땅 분배를 마친 후에 여호수아에 의해서 지정된 성읍입니다. 네, 여러분 지도를 보시는 것처럼 이 여섯 개의 도피성은 가나안 땅 전체에 걸쳐서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골고루 퍼져 있어요. 이 말은 이것은 누구든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 빨리 숨을 수 있게 하기 위한, 도망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기도 합니다. 유대 랍비들의 구전을 따르면 이 도피성으로 도망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 가는 길을 아주 넓고 평탄하게 닦아두었답니다. 그런데 어떤 길은 폭이 14m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반드시 도피성을 가리키는 표지판을 세웠고 매년 아달월, 종교력으로는 12월을 의미하는데 이때가 되면 도로 보수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그 당시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 여러분 많았을까요? 여러분 많았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날 만약 이 정책을 펼친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웨이스트입니다. 이거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여섯 개 성읍을 골고루 정해놓고 빨리 도망가기 위해서 길 폭을 14m로 넓히고 표지판을 세워두고 1년에 한 차례씩 종교월이 되면 도로를 보수해 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단 한 영혼도 헛되이 죽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단 한 영혼을 그렇게라도 해서 살릴 수 있다면 이것은 웨이스트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에 분명한 차이가 보이게 되는 거죠. 아더 핑크와 매추엘리라는 많은 설교자들은 이 도피성을 예수님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도피성 지명에 담겨진 의미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잘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먼저 요단 서편 왼쪽에 있는 거 게데스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게데스는 거룩한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거룩한 곳. 여러분 지도를 보면 이 게데스는 어디 있죠? 갈릴리 호수 맨 위쪽에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강물이 요단강을 따라 사해로 흘러갑니다. 다시 이스라엘 전역을 흘러갑니다. 마찬가지로 게데스, 거룩한 곳,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온 땅에 흘러갑니다. 바로 예수님은 바로 온 땅에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우리의 도피성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게데스 안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게데스 다음에 세겜이 있습니다. 이 세겜이라는 지명은 어깨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깨, 이 어깨라는 의미예요.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면 그 예수님을 일컬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이 말은 예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심판주가 되신다. 근데 이런 말이. 세겜을 땅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지도를 보면 글씨가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어요. 저는 보이는데 여러분 보이실지 안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세겜 남과 북쪽으로 두 개의 산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무슨 산이죠? 북쪽에는 에발산이 있고 남쪽으로는 그리심산이 있어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무엇을 의미하죠? 에발산은 저주를, 축복을. 저주를. 남쪽에 있는 그리심산은 축복을 의미하죠. 그 사이에 세겜이 있습니다. 어깨에 정사를 맨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축복과 인간의 저주의 그 한가운데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오. 생명과 죽음의 한가운데 서 계신 분도 예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세겜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밑에 헤브론을 봅시다. 헤브론은 연합, 교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배소서 2장 14절부터 16절을 보면 예수님은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연합하게 하십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연합하게 하신 이후에 그 세 사람을 하나님과 다시 하나로 연합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헤브론에는 연합케 하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화목이 있습니다. 네 번째, 오른쪽 베셀이라는 지명을 봅시다. 베셀이라는 지명의 뜻은 산성 요새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자주 고백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며 요새시다라고 노래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참다운 피난처이시며 산성이시며 요새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베셀 안에서는 요새처럼 든든한 보호가 있습니다. 그 위에 길르앗 라못이라는 지명은 높은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시니라고 고백되어집니다. 지극히 높으시니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지극히 높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라못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란이라는 지명은 기쁨, 즐거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여러분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신다고 할 때 이렇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곤란 안에는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주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피성과 예수님에게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과 예수님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모든 죄인이 다 그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속량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부지 중에 실수로 죄와 허물을 범했든지 아니면 때로는 의도적으로 악한 마음으로 죄와 허물을 범했든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든지 계획적으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죽였든지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는 살 길이 열립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결코 살 길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쓴 13개의 바울 서신에서 이 단어를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너희가 예수 안에서 거하라, 예수 안에서 행하라, 예수 안에서 기도하라, 예수 안에서 경배하라, 예수 안에서 섬겨라, 예수 안에서 복음을 전하라. 늘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그는 우리의 참된 도피성이신 예수를 정확히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절을 읽어봅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여기서 보면 도피성은 이스라엘 자손만 이용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이방인들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 뒤에는 피해 보복자가 쫓아옵니다. 그는 도피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도피성에 도착하기 전까지 그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도피성이 눈앞에 보입니다. 피해 보복자는 내 뒤를 바짝 뒤쫓습니다. 전력을 다해, 죽을 힘을 다해 도피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때 그 사람의 마음엔 어떤 마음이 들까요? 휴, 이제 살았다. 이제 살았다. 이런 깊은 안도감이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휴, 이제 살았다. 불안하고 두려워 떨었던 그 두려움들은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갑시다. 그 예수님 안에서만 참다운 안도감이 주어집니다. 참된 평강이 주어집니다. 그 참된 평강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